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골남 MC. 안녕하세요. 만화 골라주는 남자 MC 서천입니다. 네, 시작할 때 소리 들으셨나요? 어느덧 입추가 지나가니까 날씨가 살짝 아주 살짝 선선해졌다 싶으니 어느샌가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있더군요. 귀뚜라미 소리가 반가운 늦여름입니다. 절기가 참 신기합니다. 습도는 여전히 높고 스콜 같은 소나기도 짜증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조금만 지나면 좀 가을이 오겠죠. 지난해 첫 방송이 가까스로 나가고 나서 등록일에 팟빵일에 등록된 그 6,402개 팟캐스트 가운데서 521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8.43%에는 들어가는 수치였는데요. 정치 시사를 다루지 않는 만화 방송이 뭐 작품 리뷰에다가 주간으로 나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아주 잘 압니다만 그래도 1차 목표는 역시나 100위권 진입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만 목표는 야무져야 근처에라도 가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만화와 웹툰을 다루는 팟캐스트들의 일간순위를 매일 기록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네, 모니터링을 위해서인데요. 어느 정도 일간 데이터가 주단위로 쌓이면 전체 순위표를 주별로 매겨볼 생각입니다. 뭐 방송에서 발표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나저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오랜만에 팟캐스트 복귀였죠.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뭐, 돌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히라노님, 예전 방송을 듣다가 그때 소개해주신 리스토란테 파라디소 젠테 스토커플을 구매해서 재밌게 보고 최근에도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도 재밌게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거북이님, 잘 들었어요. 공유도 했습니다. 본격 진지 담론인 듯하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코스튬 플레이어 겸 스토리 작가 채샤 하시나님, 고맙습니다. 오픈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신 웹툰이 스타, 우리 경쟁 팟캐스트죠. 웹툰 팟캐스트의 터줏대감, 웹툰인스타의 DJ 푸른범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VJ이자 힙합그룹 킹조의 멤버였고 치과의사이자 지금 DJ이기도 하신 김영규님은요, 저도 만화를 좋아하기에 이런저런 복합적인 만화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잘 듣겠습니다. 언제 초대 손님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우, 언제고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따맘마의 동동이로도 잘 알려졌고 한때 시카프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자로도 활약하셨던 우리 성우 홍범기님도 멋진 걸 또 시작하셨군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망고의남님 화이팅! 하고 말씀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소개작이 최규석 작가님의 송곳이었죠. 송곳에 관한 감상을 010-3001-7506으로 보내달라 말씀 전했는데요. 8514님이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송곳은 당연히 알아야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게 왜 필요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만화 같아요. 8090 운동권을 지나온 세대에겐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스럽게 익혀진 명분이겠지만 8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겐 대체 노동운동은 왜 필요한지, 또 노동자의 권리에는 어떤 게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저 사람은 갑인가 보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송곳에선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걸 막는 사용자들을 비춰주면서 그들도 무서워하는 사람일 뿐이고 또 천부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어서 좋았습니다. 망고의 남 화이팅!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반면에 2215님은 이런 글을 보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송곳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원 캐릭터에 해당하는 분의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 작품이 지닐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이전부터 캐릭터에 관한 미화 이슈가 있었던 가운데 과연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작가의 트위터 이슈는 접어두고서 말이죠. 송곳이란 만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는 앞서 방송하고 8514님이 말씀하신 바가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2215님의 말씀처럼 지난 2월 단체 채팅방에서 강간 모의를 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대화 내용이 폭로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트위터에서 오히려 음담 패설의 발언 수준이 어떻고를 떠나서 저걸 폭로하는 것 자체가 미친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었어요. 최규석 작가님이요. 그 비난한 일이 일어나서 작품에 다소 오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규석 씨는 변변치 못한 능력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실언을 했고, 사과가 아닌 변명을 하여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라면서 실망했을 이들에게 사죄하고, 간절히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불평등과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해서, 다른 쪽에서도 모두 같은 기준이긴 어려운 건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또 어쩔 수 없네요. 이에 따른 비판과 아쉬움, 곱지 못한 시선까지도, 작가와 작품이 끌어안고 가야 하리라 봅니다. 이외에 뭐 작품 속 주인공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과 얽힌 이 의혹이 있죠. 그 의혹은 해당 인물이 상대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선 상태였고, 폭로문하고 기사들 일부가 삭제되어 있어서 사과문을 올려서 행위를 인정한 사례들과는 달리 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건에 관한 언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문자로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주신 2215님과 8514님께는 약속대로 문화상품권 1만원권 한 장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회차에서 다루는 작품들에 관한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니까 많은 문자 바랍니다. 010-3001-7506, 010-3001-7506. 지금 문자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이어서 지난주 베스트셀러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스트셀러. 지난 한주 가장 잘 팔린 만화를 살펴보는 지난주 베스트셀러 시간입니다.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에누니스의 50위권 베스트셀러 차트를 기반으로 합산해 뽑아낸 통합 차트입니다. 그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차트는 8월 둘째 주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10위권 순위를 살펴보자면 아오하라이드가 11권이 10위, 네, 히스토리의 9권과 니세코의 15권이 공동 8위, 밤을 걷는 섭이 11권이 7위, 흑집사 21권이 6위, 원피스 77권과 원펀맨 1권이 공동 4위, 원펀맨 2권이 3위, 명탐정 코난 86권이 2위, 그리고 원피스 78권이 1위입니다. 자, 뭐 명탐정 코난이나 원피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늘 어쨌든 차트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새로 10위권에 들어온 작품인 니세코의 15권, 히스토리의 9권, 흑집사 21권입니다. 혈계전선 56권과 은혼 58권을 밀어내고 들어왔습니다. 코미나우시의 니세코에는요, 야쿠자 집안 아드네미하고 마피아 집안 딸내미가 조직 간 충돌을 막으려고 위장연애에 돌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아슬아슬 줄타기 러브코미디로는 생각보다 꽤 길게 가고 있습니다. 또보소의 하나의 흑집사 21권은 거의 5개월 만의 신간인데요. 이 작품 발간 주기가 대체로 매권 그쯤 되는 상황입니다. 팬텀하이브가의 그 셰프 아저씨가 총 들고 서 있는 표지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근데 흑집사의 발간 주기는 히스토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거의 1년 7개월 만에 나온 신간입니다. 이 히스토리에는요. 기생수의 작가 이와아키 히토시의 신작 그로써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 정작 이제 신작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난감할 정도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1권 나온 게 2005년이거든요. 거의 9권까지 나오는데 10년이군요. 더 무서운 건요, 아직도 전개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사실일 겁니다. 전개라든지 전체 이야기의 분량,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장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작가기도 하지만요. 밤을 걷는 선비는 11권을 7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드라마판의 시청률은 여전히 7.4%대로 드라마 순위로는 10위권이라는데요. 20부작 드라마가 10부를 막 넘긴 형국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베스트셀러 차트였습니다. 만골남의 선택. 네, 이번 주 만골남의 선택은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부천 만화축제, 부천 국제 만화축제 빅커프 2015를 기념해서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 가운데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부천 만화대상 해외 만화상을 수상한 스웨덴 만화가 오사기 아렌발의 작품 7층입니다. 이 만화는요, 100쪽이 채 안 되는 양장본입니다. 짧은 분량이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얇은데 비싸기 때문에 서점에서 보셔도 집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소개해봐야겠다라고 골라든 까닭은요, 지금 우리 사회 가, 정확하게는 우리 사회 도 겪고 있는 네 격렬한 어느 이슈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데이트 폭력, 나아가서 여성혐오, 여성인권 이슈입니다. 오사게렌발의 7층은요, 데이트 폭력을 겪은 작가의 자전적 만화이자 데이트 폭력 고발 만화입니다. 일단 만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욕이나 멸칭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표현들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꼴페미년, 김치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스라치, 김여사. 뭐 뜻을 일일이 해설할 힘도 안 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악의적인 표현들입니다. 뭐 여자란 북어는 사흘에 한 번 패야 된다느니, 뭐 남존엽이나 남아선호로 뭐 한국적 전통이자 유교의 절대적 가르침이라고 우기는 것 하며, 차 운전이 미숙하면 또 어떤 얘기들 나와요. 저거 여자일 거야 라고 단정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있죠. 2015년식이나 된 지금 현 시점에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튀어나오는 발언들입니다. 뻑하면 뭐뭐년, 뭐뭐녀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대상화하는 행태는 거의 습관성에 가깝고요. 여성들 비중이 높다는 대신 여초라고 하는 표현이요. 또 숫제 비이성적이고 쓸데없이 예민하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일부에게요. 그 앞서 최규석 작가가 오인, 내지는 오독하고 다소 경솔하게 발언했다가 문제가 됐던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의 경우 국민대 남학생들이 소모임 공지 공유용으로 열어놓았던 그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위안부, 빨통, 예, 그거 적가슴의 은어입니다. 네,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사진하고 실명을 올려놓고 가슴은 D컵이지만 얼굴은 별로니까 봉지 씌워서 하자. 예, 뭘 하자는 거겠습니까? 강간하자는 얘기겠죠? 네, 정액 도둑들 이렇게 내 물게 해준다. 가서 여자 몇 명 낚아가지고 회치자. 박아보자 또시또시. 뭐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가 어느 내부 고발자 덕에 공개가 됐는데요. 정작 문제가 되니까 제보자를 색출한다고 뭐 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아니 남자끼리 그런 말 좀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왜 외부에도 공개해가지고 학과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죠. 저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남자끼리는 그런 말을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자는 그런 말쯤은 남자에게 들어도 괜찮은 대상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 대학생 애들만 핀포인트로 맛이 가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그 막장 유사 파시스트 집단이 일베까지 안 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을 조금만 돌아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애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엔 성폭행을 저질러가지고 탈당했던 그 집권당 국회의원을 동료 의원이 위원직 사퇴까지는 할 필요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남성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느냐. 예,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하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말을 한 국회의원들은 심지어 여성들이라서 더 시급하게 됐었는데요. 남자란 그런 생물이고 그럴 수 있는 대상으로 납득하고 체화하고 그 구도 안에 착실하게 편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들입니다. 단순히 옹호하고 말고 문제이전에 이들에겐 정말 이런 이들이 별게 아닌 것. 신세미죠. 그동안 남성들은 예, 여성들이 조금만 자기 주체성,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관점을 드러내면 그나마 염전히 말해서 센 언니고, 나쁘게 말해서 페미년, 김치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리고 고분고분할 것을 요구해온 게 현실입니다. 여성의 성 역할을 사회가 지정하고 이를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이에 편집되지 못하는 이들이 비난해왔습니다. 저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IS 있죠. 예, 이슬람 국가. 예, 우리 일베 김군이 페미니스트가 싫다면서 쪼르르 달려간 거기 말입니다. 막 하면 사람 목 자르고 태워 죽이고 여성을 성노예 삼기로 일삼는 거기 말입니다. 그 IS는 대놓고 행동에 옮겨도 죄가 아닌 거고, 그나마 평등을 얘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죄로 지정은 해놓고 그냥 불법 저지르면서 그냥 선문법 위에 관습법 있다는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실제 죽지 않을 뿐이지 하는 짓은 IS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사실 이쪽이 그냥 그런 걸 불법으로 정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서만 유난한 게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IS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앞서 정착됐다라고 하는 서구권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 들어서도 화제가 되었던 책이 바로 맨스플레인이죠.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레베카 솔니스의 책인데, 저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맨스플레인. 그 남자를 뜻하는 맨에다가 설명을 뜻하는 익스플레인을 합쳐놓은 말인데요. 여성을 아랫사람 대하듯.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시시콜콜 설명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모습이 빗댄 표현입니다. 이 책이 국내에 출간된 무렵에 트위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여성들은 맨스플레인에 해당할 자기 경험담들을 숱하게 쏟아냈고, 이에 거북함을 느낀 일부 남성들이 김치냥 김치냥 신나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쨌거나 맨스플레인이든 여성 비하나 혐오든 기본 기제는 이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는 우위에 있다고 여기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기본적으로 언어든 물리적으로든 상대를 동등한 입장에 놓지 않는 데에서 비롯하며, 그 결과 지극히 명백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폭력성을 띈다.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상대가 동등한 대상이 아니니까요. 저는 여기에 이 문제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아가 마땅히 내려다 볼 대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또 그럴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대상에게는 끝갈데 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 자, 일전에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밤을 꼴딱 새고요. 전철을 탔어요. 새벽 6시쯤이었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쭉 다가오더군요. 저는 좀 졸리지만 깬 채로 앉아있었고요. 제 옆에 남자가 하나 더 졸고 있었고, 그 옆에 어떤 젊은 언니가 피곤에 겨워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는요, 저를 쳐다보면서 쑥 하고 지나쳤어요. 지나쳤고 옆에 자리에 앉아있던 그 언니 앞에 딱 서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면 있냐!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먹어! 거의 이런 톤이었어요, 정말. 네, 이 할머니는 분명히 절 보고 지나쳐서는 졸고 있던 여성분을 공격했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여성분은 어쩔 줄 몰라서 좀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쩔쩔 매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도 노인에게 손 잘못댔다가는 되레 제가 고소당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 할머니가 진짜 나빴던 건 저와 분명하게 눈이 마주쳤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할머니는 괴롭혀도 될 대상을 탐색한 겁니다. 이 건을 두고 여자일 적은 여잔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곱씹어보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은 이겁니다. 아,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다. 상대를 뭘로 보느냐다. 그리고 내려다볼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대상으로 여기느냐 아니냐다. 마음대로 해도 반항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 할머니는요, 그 시점에선 여성이 아니라 그냥 멋대로지만 우위를 점한 자였던 거고요. 피해 여성은 열등한 자 위치에 놓였던 거죠. 이 할머니한테 말이죠. 여성이어도 그럴 수 있는 대상 앞에선 얼마든지 여성을 깔아뭉겠습니다. 동등한 사람,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가해자는 할머니의 모습을 띄고 있었지만 실은 널리고 널린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대상도 여성이 국한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사건은 페미니즘이 왜 여성주의로만 해석되지 않는지를 새삼 저에게 깨우쳐줬습니다. 평등이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모두가 동등함을,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게 페미니즘의 기본 본령이죠.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차별이 문제가 되는 건요, 그것들이 숱한 차별의 첫머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신체적 특성상 남자에 비해서, 남성에 비해서 물리력이 약한 대상이죠. 수는 전체 인류의 반반이지만, 예, 반이죠. 물리력의 문제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랜 시간 여겨져 왔습니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단련을 하면 좀 다소 다르겠지만, 별다른 호신술을 익히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사실 중학생 남자의 정도라도 작정하고 덤비면은 제압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설명할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상대를 때려 죽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다. 극단적이지만 높은 확률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여성을 쉬 자기 아래에 있다고 차별할 대상으로 놓곤 했습니다.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성을 시작으로 삼으면요, 그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으로 대상이 이어집니다. 페미니즘이 그 차별받는 사람들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다루고 또 이런 차별들을 반대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라거나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 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는 것이겠고요. 그런 점에서 조석 작가가 마음의 소리에서 그 사람들이 싫어할 여성의 유형에다가 페미니즘을 적어놓는 거는 얼마나 이 용어를 많이들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대참사! 예, 대참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성이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까닭은요, 전 인류의 절반이나 되는 대상이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지가 전 세계적으로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랄 만큼 짧죠. 선거권을 얻게 됐던 것 하며, 예, 뭐, 미국에서도 1920년에야 여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성차별 극복이 이 문제 대표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를 성별의 문제로만 봐선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인간을 마땅히 차별해도 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고, 그럴 대상을 만드는데 기꺼이 나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백인을 제외한 뭐 유색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이슈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목소리를 매우 자주 목격합니다. 일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진보적인 노선을 취한다는 이들도 곧잘 이 문제에서 공공의적을 곧잘 생산하고 기뻐 날뛰는 경우를 보게 되죠. 집권당 위원이자 그 이민자 출신이죠. 이자스민 위원한테 일베들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 외국인년. 이라고 하죠. 다섯 글자로 두 가지 차별을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말 참 서글프게 대단해요. 그죠? 저런 거 보면.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성 혐오 정서하고 차별 행태를 비롯해서 여성 인권 침해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화 이야기는 왜안 하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냐고요? 오늘 소개하는 7층이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쿨하고 싶었고, 불안하던 자기 모습을 극복하고 싶었던 오사. 주인공 이름이 오사입니다. 오사는 새로 들어간 학교에서 파티 중에 잘생긴 남자 닐이 고백해오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듣고픈 얘기를 해준다면 행복감을 느꼈던 것도 잠시. 닐은 오사와 그 주변에게서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부분들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닐이 원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오사는 블랙오사라고 불릴 만큼 검은 옷하고 눈화장으로 자기 개성을 살리려고 들었던 모습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닐은 그런 오사가 굽히고 복종할수록 더더욱 오사를 겁박하고 모독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커플이었지만, 닐은 오사가 자기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사를 고치려고 듭니다. 정확하게는 오사라 하여금 늘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고칠 것을 명령합니다. 질투 내지는 자기 눈에 차지 않은 모든 대상을 향한 발작적인 분노에 시달리면서도 오사는 그가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을 향한 믿음을 품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미치도록 화내는 닐을 위해서도 캠퍼스에서도 나오고 함께 살면서 더더욱 괴롭힘을 당합니다. 닐은 이제 폭언과 조롱은 예사고 폭행도 일삼습니다. 더러운 년, 창녀, 저속해, 모두 네 탓이야. 아무도 널안 믿을 거야. 하지만 사랑해. 사랑하니까 너를 저속하지 않게 만들 내 말을 따라라. 그러지 않으면 넌 더러운 년이야. 매사 이런 식이었죠. 닐은 오사가 자신을 얕잡아 볼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화내고 때립니다. 그리고 오사는 꼼짝도 못합니다. 제목이기도 한 7층은요, 닐과 오사가 살고 있던 건물 층수인데 급기야는 뛰어내릴까를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닐 때문에 자신이 떨어졌을 게 아니라 자기 같은 내가 죽어서 닐이 불쌍하다 생각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자존감, 존엄성이 끝까지도 없이 망가진 거죠. 오사는요, 결국 닐이 자기 살점을 물어뜯는 일이 생기니까 오사의 손가락을 물어요. 물어가지고 물어뜯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자 차로 도망쳐서 아빠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내 잘못이야. 지금이라도 유턴해야 돼. 그렇게 읊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뭐 결국 오사는 아빠의 도움을 받고 여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 진단서를 끊고 정신상담을 받고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면서 점차 자신을 재조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닐을 만나기 전에 하던 대로 눈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직업도 알아보고 결국 뭐 닐은 유죄지만 감방에 가진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하는데요. 그나마도 여자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서 끊어두었던 그 진단서 덕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사는 닐과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오사를 괴롭힙니다. 사실 내용의 전부를, 거의 전부를 얘기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만큼 짧아요, 이 책이요. 그럼에도 이 책을 한 권 두어 봄직한 까닭은 짧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렵게 끄집어 올린 자기 기억을 그냥 반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사 게렌발은요, 이 만화를 통해서 기억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온갖 폭력이 어떻게 해서 공고화하게 되는가,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폭력에 순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탐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닐은 진짜 나쁜 놈이죠. 네. 나쁜 남자라고 하면 또 미묘하게 매력적인 코드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냥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게다가 미친놈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닐의 모습은요. 정말 잘못 걸린 똥차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앞서 언급했던 남자들은 다 그런 면이 있어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듣기로 작품이 발표된 그 스웨덴을 비롯해서 북유럽권을 뭐 의례 상상하기 쉬운 이미지가 있죠. 그 자유로움과 복지가 숨쉬는 뭐 그런 인상이었는데 실제로는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굳건했었다라고 하더군요. 사회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면서 비로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집권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따라가지 못한 채 반목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는가 봅니다. 어쨌든 오사도 말미에 얘기하지만 이 닐이라고 하는 인물로 표상되는 그 인권침해는요. 언젠가 또 어디에선가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접하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는지도 자기 심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저 이런 나를 사랑해줬다는 거에 자기를 홀랑 잃고 마는 겁니다. 인권침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닐은 오사를 무엇도 아닌 자기보다도 무조건 못난 대상으로 제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한 결과물을 보면서 실컷 조롱하면서 그런 주제에 또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닐에게 오사는요, 편리한 장난감이자 위안거리이자 어쩌면 세상을 다 조롱하고 싶을 뿐인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못난이 인형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자기는 진심으로 오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아마. 지난 회차 소개작인 송곳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오죠. 허경식 과장이라고요. 자신과 형동생하는 사이인 그 황주임을 해고 위기로 몰아놓고는 네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변명을 해대는 인물 말입니다. 친분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관리자와 아래 직급 위치에서 자기 편할 대로 움직인 셈이죠. 그래도 형동생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고 말이죠. 송곳의 허과장은 닐에 비하면 사이코라기보다는 뭐 구질구질 비겁한 인간형이긴 합니다만 결국 타인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라고 놓고 보면 관계는 비슷합니다. 오사는 블랙 오사로서 자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 같은 사람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라는 식으로 닐에게 끌리고 말았죠. 그래서 맞춰가려고 애쓴 결과 망가졌고요. 고작 그런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 대등하지도 동등하지도 않은 관계 설정이 모든 걸 망가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곳이 한층 드라마틱해지는 까닭은요. 인간이 서로 대등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에 여기서 막 잘라도 되는 네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겠고요. 최종 보스가 시스템이에요. 와. 7층이 읽으면서 속상한 까닭은 오사가 폭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뇌되는 지경에 이르는 과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탕발림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송곳에서 등장한 그 허과장의 형동생 운운 같은 사탕발림이죠. 그러니까 감수해. 근데 감수해야 할 게 포괄적인 처사고 고통입니다. 일단 사람이라면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면 화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규모의 포갑이 들이닥치면 일단 살고 보려고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파괴, 자기 세뇌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반항하지 못하는 인간형이 되고 마는 거죠. 제가 짜증나는 건 타인을 그런 악몽의 연쇄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는 견디고 살았어. 나는 이만 취했어. 나는 옳고 너는 글러. 넌 나한테 해를 입힐 거야. 난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넌 왜 가만히 있지 못하지? 다시 말합니다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런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고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까닭은 신체적인 차이, 물리적인 힘이죠.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남성들이 더더욱 여성을 내리깔고 보려는데 신앙에 가깝게 집착하는 까닭은 가면 갈수록 뭐 뇌과학이니 뭐니 차원에서도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남녀 차별 말고는 자기 아래에 둘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불안감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회가 불안할 때 공공연하게 죽일 수 있는 대상을 만들려고 했던 역사 속 백정들의 선택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많죠, 그런 백정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남녀 문제에서 많이 불거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층은 오로지 데이트 폭력 만화 이걸로서 추천하기보다 인권 침해 사례이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피해자는 왜 도망치지 못하는가에 관한 고찰이자 망가진 개인의 재조립 이라고는 당면과제를 끄집어낸 작품으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력은요, 닐과 오사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숱한 폭력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씩 모습을 조금만 바꾼 형태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7층의 모독과 조롱과 폭력에 자기 정체성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읽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를 비롯해서 인권 침해적 발언은 서슴치 않는 이들에게도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은요, 표지에도 나오지만 닐의 표정과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오사 게렌발 작가가 현재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작품을 읽다 보니까 더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오사 게렌발의 7층을 주제로 여성 혐오와 차별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닿아 있는가를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다가와서 대상을 무너뜨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품 표지가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으니까요. 작품을 다 보신 다음에 표지를 한번 조용히 쳐다보세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 연발로, 송곳에 이어서 7층. 연발로 쉽지 않은 작품을 다루느라 머리가 좀 아팠는데 어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품 감상하고 방송 감상 많이 남겨주세요. 전화 문자로 리뷰를 받으려니까 팟빵 게시판이 좀 심심해지는 것도 있어서 그냥 그쪽으로도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10-3001-7506 010-3001-7506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문자랑 올려주신 댓글들이랑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를 증정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두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스타일을 좀 감정 잡으셨죠?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데 힘받을 수 있게끔 댓글도 많이, 별점도 많이,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들 만골만골한 한 주 보내십시오. 서찬이었습니다.